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적어 놓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든지 생활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재림,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영어를 내놓았습니다. 영어. 한 사람이 도시에 생활하다가 이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좀 살아두겠다 하고 시골에다 농장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다가 젖소를 사서 키우면서 이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장 내려가서 이제 젖소도 사고, 그 다음에 젖소에게 주는 뭐 농장을 사고, 젖소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젖소에게 먹일 그 사료를 파는 데 가서 사료를 사다가 매일매일 잘 먹이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음 살 때 젖소가 아닌 자꾸 살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사료를 파는 데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료 파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왜 여기에서 주는 사료를 먹이고 잘 키우는데 이 젖소가 이렇게 야유어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재료를 파는 양반이 딱 묻기를 아니 젖을 제대로 짭니까? 예, 아침에 제가 우리 식구 먹는 젖을 짜고 나머지는 그 소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료를 파는 양반이 아닙니다. 매일 젖소에게서 젖을 완전히 짜야지 좋은 젖을 계속 우리 제공해 주면서 그 다음에 건강한 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들을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은 먹습니다. 말씀을 먹는데 우리의 신앙은 말라간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내가 먹는 것으로서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젖소와 같은 일을 할 때 젖소는 튼튼하고 좋은 젖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칭하게 되니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기 크리스찬이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성령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통계로 보면은 전 세계 약 20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25%가 카리스마를 행하는 은사주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은 25%만 그러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 이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받아 먹기만 하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점점 신앙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느냐고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연합시키고 직분을 감당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능력과 표적을 동반하곤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민하게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요사이 우리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 중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시 되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어친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라보실 때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일마다 잘 나오지요. 말씀 읽지요. 설교 듣지요. 찬송하죠. 하지만은 내가 온전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산단 말입니다. 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명을 잊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비장한 결단을 내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들이 갖다 바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을 바치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신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옷잘 입고 우리는 뭐 행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길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고 찬양으로 덧입고 정말 기도로 덧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심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봐도 가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함이 우리 마음속에 상실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그 확신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우리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 진정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그대로 깨닫는다면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 가정, 내 친척,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자족하고 자만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경건하여 참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하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권고하십니다.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 충성을 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되어진가 견딜 수 없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터질 것 같아서 가만히 앉을 수 없어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즐거운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충성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 제자이며 주님의 부탁하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답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죽음까지 불사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그 삶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답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와서 가장 먼저 말씀할 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버는 거 왜 벗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권세 잡는 거 왜 권세를 잡습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 형태와 다를 수 있지만은 사역의 본질은 같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붙잡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며 그들과 함께 뒹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있어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을 순종하고 그 목적을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내가 수고하고 정말 노력해서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숨을 내쉰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느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를 내쉬면서 심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충성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살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자족하고 자만하여 거기 안주하려는 우리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적인 심판과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여질 것이다. 또는 그대로 있으리라. 뭐 이렇게 해서 미래적인 말로 전부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그러한 뜻인 것을 봅니다. 죄를 사하시고 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든지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그들의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수행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으로서 믿음이 성장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즐겁게 충성할 수 있느냐는 거. 어떻게?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사모하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땅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에 대한 예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항상 마음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마치 연애 시작할 때에 남녀가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처럼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더욱 그보다 더 해야 되겠지요. 제가 월남에 있을 때 편지를 한 통 한 통씩 써 보냈어요. 나중에 제대해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 태워버려라. 그래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후회스러운지 알 수 없어. 참 유치하고 한 이야기지만 그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활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되는 거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나를 내 마음이 나를 아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빌바를 알지 못하니만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그러한 은혜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몇 푼의 돈 때문에 몇 푼의 위신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성령을 놓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권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안 여기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그 사모하는 것,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한 11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한국에서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갔는데 그들의 그 뿌리에 또 사모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데 그날은 그분이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특별한 설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그 목사하고 따로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로 온 분들이에요. 구로동에 사는 교회에서 한 20여 명이 함께 왔던데 하나님이 하니까는 아멘 한단 말입니다. 와,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신 분들 체험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내 생활이 변화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도 아멘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이처럼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기 전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정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준다고 그래서 장 열심히 성경 구절도 외우고요. 출석도 하고 뭐 그때는 뭐 한 10원씩 돈 돼요? 10원이죠. 그걸 내면서 헌금도 많이 하려고 막 졸라대면서 그렇게 하고 했던 것 생각이 납니다. 오늘 중요한 것, 정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느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그냥 여러분이 받으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걸 주여 내가 내려놓고 주여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내 일주일 동안 내 자신만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생명의 귀한 양식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들어가면 더욱 감사할 거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만 넘쳐나게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신학교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저녁에 오셨습니까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 귀신인가요? 예수님의 귀신인가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손과 발과 그의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체험케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만져보고 나서 바로 거꾸러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납니다. 교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찬을 떼는 건 그냥 떡을 떼고 만찬을 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의 부활을 우리 기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이 떡을 떼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떼면서 죽음을 예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 예민하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주 좀 덤덤하고 정말 내가 왜 예수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느껴질 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은 충만한 사람들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만한 사람들의 충만한 과정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는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선물 받은 것을 시작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사는 삶 말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육신 주어서 사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산 것은 우리가요 세례받고 나서 그 갈라디아 교회 그 고백을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처럼 고백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이르도록 매일매일 정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내가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것 정말 간절한 정말 떨림으로 그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딴 사람 성령 충만한다고 하니까 무슨 이적과 기사에서 떨리고 죽어 웃고 넘어지고 뭐 기절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생활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생활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 생각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더 뭐 아주 휘황찬란한 것만 생각하려고 하니까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예민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3일째 될 때에 그런 은혜를 나타내 주더라고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불이 붙은 그 광경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 놀라운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딴 데 있잖아요. 모든 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요청을 하세요. 주여 나는 지금까지 입이 열리지 않은 안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 줘서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방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짓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신다고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람한테 갑니다. 그의 선생인 엘리한테 갑니다. 선생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있어라.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또 갑니다. 안 해요. 세 번째 하니까 그때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더니 이제는 사무엘에게 들리는구나. 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그건 엘리가 바로 성령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오늘 성령의 역할은 엘리 역할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엘리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성령께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마음에 평강이 됩니까? 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라고 했는데 평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있게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엘리가 말한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어떻게 될 걸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세상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 생활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그 복음을 몇 사람에게 자랑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없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이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연약한 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은 어떤 겁니까? 우리 마귀의 장난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권력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그것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넘친다고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란 마음으로 조심하는데 있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의 필수라고 합니다. 경건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할 수 있고 얼마 전에요. 한 분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돈을 좀 조금 버셨어요. 근데 걱정을 한답니다. 내가 이 많은 돈을 내가 두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두 자녀에게 넘겨줄까 염려가 된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행복한 고민이구나.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 자녀에게 넘겨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중해에 의해 아주 거지에게 주는 벼락부자가 있다고 그래요. 뭐 지나가다가 가방에다가 돈을 밀려온 달라는 거 얼마간 들고 갑니다. 가다가 거지가 있으니까 그 거지한테 그걸 탁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잘 사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거지한테 줍니까? 하니까요. 내가 하루에 버는 것이 얼마를 버는데 이것은 세발의 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경건한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경건한 생활? 그냥 뭐 성경 읽고 하는 것만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에 물들지 않는 삶도 경건한 생활이지만은 그것을 나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오픈된 마음이 경건한 생활을 만들어 간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을 흥분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까지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듯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인간적 열성이나 치밀한 계획에 앞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다려야 하란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행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분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요. 마음의 처체 평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평강, 우리의 마음, 내가 이 많은 돈을 잃더라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참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나에게 물질단 우리 망해버렸습니다. 나 이젠 하나님 안 믿어. 이건 헛 믿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하나님의 그 도리를 깨닫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건 뭡니까? 육신대로 살던 것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네 번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했던 재창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4장 16절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법에 얽매여 산다고 하면 항상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없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동감과 힘과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정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다고 하면은 그 성령의 인도받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 목사는 요사이회에서 병원에 자주 가. 왜 자주 가? 그 얘기 들으니까 뜨끔해요. 왜요? 아니 천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구해야지 왜 저 병원에 자주 가? 저의 마음은 다른 마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지혜의 일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나는 약을 안 먹고도 내 건강해집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또 마음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건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대로 나갈 수 있거든요.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완전히 세상에 들어가서 아주 무슨 안식교 세속적인 걸 다 버리고 다 팔아서 자기들끼리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접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종교거든요. 그러나 불교는 산에 들어가서 세상 쌤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그건 가만히 앉아서 헌복장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므로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당신과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모두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이 있어서 첫째, 마음의 평강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나 염심,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생각이 나오면 주님께 딱 맡겨놓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걸 하나님께 간구해서 지혜로 우리 세상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군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염려하는 모든 근심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